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유사. 처음에는 어머니의 믿음의 유사. 그 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일. 아 이게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머니 날에 맞이하면서 어머니는 어머니 아빠를 붙이고 싶은데 또 부모님 우리 또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혼자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은 그래서 최종적인 제목을 믿음의 유산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하여 각각이 믿음의 명가를 얻기 원할 건가, 어떻게 믿음의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정말 믿음이 어떻게 개대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정말 명품적인 명품스러운 믿음의 자녀들로 그리고 정말 개대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 날인데 다시 한번 이 믿음의 부모님들 특히 믿음의 어머니를 둔 자녀들이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저희 한번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개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전하며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어머니만큼 정말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이 소중하고 정말 귀한 이 부모님 또 어머니의 믿음의 이 유산에 관한 것을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믿음의 인내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이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복음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더욱 그리고 굳건히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또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자신이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굉장히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교회 안에 이 나이 어린 고의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1, 2절의 말씀을 보면 인사말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의 인사말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대부분 다 특징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하나 담겨있고 또 하나는 꼭 인사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대한 메시지가 꼭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에 됐다는 것, 자기가 사도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그렇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되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그것에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작정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사도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것이 더욱더 잘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아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낯이 있고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자기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만 자기가 사도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마 자기가 배운 것으로도 충분히 뭔가 잘 가르칠 수 있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학파에서 두 가지 학파가 존재했는데 하나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가말리엘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힐렐 학파와 가말리엘 학파는 이 두 개의 큰 유대에서 랍비를 교육시키는 이 학교입니다. 한쪽은 보수적이고 한쪽은 약간 진보적이긴 한데 가말리아에 속해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에게 굉장한 크레딧을 얻을 만큼 명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누구에게 배운 것, 어디에 전통에 따른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이뤘던 업적을 가지고 그냥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건 뭐냐면 나의 사도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나가 내가 사도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의 사도에서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는 더 근본적으로 내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성도로서의 삶의 근거와 확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삶과 확신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의 근거와 살아갈 힘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것을 철저히 내 자신에게, 사람에게 두고 살 건가 혹은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명예나 부귀, 사회적인 업적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그리고 그 작정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내 삶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정체성을 발견하길 바라요. 세상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내 정체성을 삼는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을 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 가운데 내가 거 가운데 있는가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근거야 살아가듯이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네. 이게 믿음의 인내이며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약속 가운데 내가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자꾸 잃어버리는 순간 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나의 마음을 혼란한 시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네,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네,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운데 복음 가운데 네, 구하는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인사말을 하나 더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네, 뭐 평상시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특별히 디모데는 이 말을 들을 때 더 마음이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가 자신의 나이가 어림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공격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해하려고 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했던 그 시대에 자기가 얼마나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너무 마음의 위로가 되는 메시지였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삶에 어떤 흔들리는 뭐가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만, 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은혜와 긍휼과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정말, 네, 남다르게 다가왔을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신이 율법에 완전하다고 할 만큼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깨달은 것은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트러블을 한 거예요. 정말 난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늘 열심히 살지만 늘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성취와 만족감을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음의 자유함, 그 복음의 생명, 복음의 기쁨을 알고 난 뒤에는 당당하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은혜와 긍휼과, 네, 평화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이 증거하는 자들 아닙니까, 저희가? 네,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질 것은 그래서 이 복음의 생명과 그 은혜에 주어진, 예, 평화를 다시, 예, 평화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먼저 적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모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말씀의 자녀들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또 아버지로서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약속이 주어진, 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이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심어줄 것인가 매일마다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부모로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 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미한 집사님 자녀가 네 분이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의 소망의 태양이 유한이요.
신앙이라고.
아, 신앙이라 생각해요. 야, 저렇게 훌륭한 부모님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그죠? 네. 네, 정말 이게 중요한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묻는다면 저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부모도 원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원래 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명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죠?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받은 생명이나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준 생명이나 이 문제는 뭡니까?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을 생명인 게 문제인가요?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하게 살아갈 거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준 생명이, 네, 내가 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그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받은 생명이나 준 생명이나 한계가 있고 썩어 없어진 생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원래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생명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을 생명, 썩지 않을 생명,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소개하고 그 또한 내가 그분을 만나서 영원히 살았던 것처럼 그 또한 살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저희 딸이 고등학교 이제 10학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하고 방황하면서,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빠, 나는 왜 그리스도를 살아야 돼? 내가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냐?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제 네가 드디어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서로 앉아가지고 그럼 네가 왜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지 그렇지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럼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뭐 많은 종교를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아빠가 뭐 유교나 뭐 이슬람교나 이런 걸 다 공부하면서 불교도 공부하고 기본적으로 뭐 공부를 하니까요. 그래서 느끼는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지 모르겠다. 근데 거기를 내가 불교도 생각해보고 유교도 하고 뭐 이슬람 주장하는 것도 뭐 들어보면서 리서치를 해보긴 했는데 거기에 아빠가 하나 찾지 못한 게 있는데 하나 그게 뭐냐면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더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더라. 약속. 근데 기독교는 약속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만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시면 아멘. 안 되면 기다리시면 돼요. 네. 아직 기다려요. 아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교가 그렇게 자기에 대한 거룩과 성화를 이야기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근데 언제 끝납니까? 안 끝나요. 영원한 약속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 뿐이지. 암만 살아봐도.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그들이 주는 것이 그게 정말 확실한 걸까요? 뭐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근데 제가 보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 우리의 열심히 사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뭘 요구합니까? 오직 그것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오직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죄가 씻어졌음을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되었음을 믿으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 딸한테 줬습니다. 이 얘기를 해줬더니 얘가 며칠을 고민하더니 아빠 말이 맞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대화도 하고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하고 뭐 이런 여러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 전까지는 우리 딸이 믿었던 하나님은 아버지와 엄마의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그때 처음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육의 생명을 준 자녀들에게 이제는 영의 생명을 어떻게 줄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아직 자녀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증거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이나 또 근 시일 안에 여러분들이 꼭 이 대화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러시죠? 너무 어리면 안 되고요. 자기 스스로 자각이 좀 있을 때 그 아이들에게 꼭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셔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육의 생명만 이제까지 주었다.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육의 생명을 주었지만 이제는 너에게 내가 영의 생명을 소개하겠다. 나도 그분을 믿어서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인 줄을 고백한 것처럼 너 또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너 또한 그분을 너의 아버지로 영원히 모시고 살아가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내가 죽을 생명을 준 줄 알았는데 그 아이에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게 그게 정말 거짓된 인생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부모의 날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육의 생명을 준 아이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3절부터 5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유산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유산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스스로 자생한 것도 아니고 혼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이 유산이 계대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네, 믿음이 유산이라는 것이 7절 말씀 보면 디모데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담대하게 사역에 임하라고 격려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너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너희의 믿음의 그 여정이 혼자 살아가는 여정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먼저 자신이 그 믿음의 여정에 디모데 너의 사역에 특별히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이어주는 자로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복음과 믿음을 굳건히 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가 관심을 갖느냐 말하는 게 뭐냐면 밤낮으로 염려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염려한 거예요. 그의 사역과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밤낮으로 염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를 했다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디모데가 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염려나 격려가 아니라, 단순한 염려나 격려가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이 사역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듯이 디모데에게 그 구원과 사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 하나님께 나아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연단을 같이 받았던 사람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디모데를 낳은 거죠.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디모데에게 영적인 스승으로 영적인 유산을, 예,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마음이 바울이 어떻게 점점점 이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 그의 수고와 헌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아주 가득 채워 있어요. 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한다. 그런 말인 것처럼 이 수고와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 네, 이 기쁨이 어떻게 채워질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네, 그것을, 네, 마음에 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세를 한번 눈여겨보길 바라요. 디모데 자신의 이 신앙의 자세.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너가 갖고 있는, 디모데가 이제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3절에 보면 그가 가진 이 청결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알아보겠지만 자기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 통화해서 받은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네, 디모데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그 청결한 양심을 통하여 그의 사역의 순수함과 그 희망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4절에 보면 그런 눈물로, 네, 눈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눈물을 흘리면서 한편으로 디모데의 사역에, 네, 동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깨끗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갖고 있는 그런 깨끗한 양심이 복음에 대해서 거룩함과 소망에, 예, 그걸 일으킬 뿐 아니라 또한 그가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그가 갖고 있는 거짓없는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이 총매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청결한 양심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거짓없는 믿음을 통해서 그가 사역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이 복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겠어요? 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영적인 요사를 자기의 외조부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네, 받은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인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니게하고 그 다음에 이 로이스가 어떻게 디모데를 키웠을까. 거기에 좀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네. 근데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물론 남에게 배운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유니게와 로이스가 그에게 성경을 교육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디모데가 성장하며 견고한 신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기초적인 수업을 다지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니게와 로이스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네, 삶을 통해 신앙의 복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한 본을 유니게와 로이스가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고 난 뒤에 다 커가지고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그가 사역자로 길을 걸어들었을 때도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 그의 신앙을 붙들어주면서 그의 신앙의 계대를 계속해서 이뤄가는 것이에요. 김종환 씨가 쓴 시보다 좋은 엄마의 말은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시보다 좋은 엄마의 말은 없다.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종환 씨가 얘기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요. 아이는 부모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자신의 내면에 담습니다. 예, 부모들 자녀들 그리고 이제 부모가 될 분들 먼저 뭐, 이 얘기를 한번 다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부모가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자신의 내면에 담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말하면 아이는 사랑을 배우고 부모가 미움을 전하면 아이는 미움을 배웁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떤 가치를 배우며 자라기를 바라시나요? 어떤 마음들이 아이의 내면에 담기기를 원하시나요? 지금 당신의 메시지 사랑하는 아이에게 전해주세요. 오늘 아이가 맞이한 하루는 지금까지 부모가 보여준 모든 언어의 합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뭐 오늘 아이가 맞이한 하루는 지금까지 부모가 보여준 언어의 합입니다. 부모의 신은 아이라는 한 사람만을 위해 당신이 평생 쓰며 공들여 준비했던 말이니까요. 아이를 사랑하는 당신의 마음을 굳게 믿고 그 말을 전하세요. 네. 제가 이 시를 읽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네. 나도 사랑의 말을 많이 전해줘야지. 우리 딸한테 더 많이 담아줘야지. 아, 이제 이러면 좋겠어요. 네. 네, 부모님들이 워낙 훌륭해가지고 사랑으로 다 클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네, 이 좋은 말들 그리고 격려할 말들 위로의 말들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는 순간순간들이 아이들을 정말 명품 신앙으로 키우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네,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했고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부모들이 먼저 부모된 자들이여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읍시다. 네, 부모된 자들이여 저희가 먼저 기도합시다. 네, 훌륭한 신앙의 자녀를 키운 어머니 중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웨슬레를 키웠던 존 웨슬레를 키웠던 수장남 웨슬레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녀를 몇 명 낳으신지 아세요? 혹시 깜짝 놀랐는데 저 이거 알고 난 뒤에 19명을 낳았어요. 그 중에 이제 안타까운 거는 9명이 태어나자마자 배속에 있다가 자나이 먼저 데려가셨는데 10명을 키웠어요. 그리고 10명 이 수잔 웨슬레가 근데 그녀의 종교교육 중에서 아이들을 엄청 잘 키웠거든요. 그래서 웨슬레의 그 일기에 보면 웨슬레가 자기에게 행했던 것을 수기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을 통한 개인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나는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이제 말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뭘 가르쳤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네,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면 그때 주기도문을 가르쳤고요.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기상과 취침 시에는 끊임없이 그것을 암송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한 이후에 메슬리 이 자녀들에게 성경 읽기와 시편 찬송으로 네, 시편을 찬송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했다. 구약 성경 한 장을 읽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게 했고 아침 식사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도록 했다. 밥 먹기 전에 이것부터 한 거예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메슬리 영향을 좀 받으셨던 것 같은데 저 아주 초등학교 아주 1, 2학년 때 어머니가 이거 성경 한 구절 네, 암송 뭐 안 하면 밥을 안 줬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또 방과 후에는 두식 짝을 지어서 시편 한 편과 두식 짝을 지었대요. 그때는 이제 학교를 가는 시기가 아니니까 집에서 이제 가정교육을 할 때니까요. 둘이 짝을 지어갖고 신약 성경 한 장을 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시작하는 시간, 중간 시간 그리고 마침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기 하고 해서 말씀 안에 사는 삶 그리고 이 성령의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늘 있도록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들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에 대한 거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또 유명한 분이잖아요. 모니카 어머니 네. 한 번씩이나 들어보셨죠? 그렇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모니카의 삶에서 좀 본받을 게 있는데 이 모니카의 삶, 이 아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하면 이 끊이지 않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끊이지 않는 기도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이렇게 찾아보면 마귀에 빠졌던 자기 아들을 걱정하면서 어떤 한 주교를 찾아가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거기 주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지금 내 아들이 너무 사랑을 하는데 지금 마귀에 빠져서 형성 버리고 있는데 좀 주교 되시는 분이요 좀 가셔가지고 내 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마귀에서 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주교가 한 말이 그거예요. 아이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내가 마니교에 있어갔는데 어느 날 때가 되면 그가 그 마니교에 대한 잘못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분명 간섭하셔서 그래 끄지 말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은 아멘 그리고 아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이제 도박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모니카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찾아가가지고 또 얘기한 거예요. 다시 찾아가지고 그 아들이 정말 성에 차지 않았고 더 많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발 저희 아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한 번만 좀 대화도 해주시면 안 됩니까? 펑펑 울면서 계속 끈질기게 부탁하면서 그랬더니 이 막무가내로 막 졸이고 있는 이 어머니를 보면서 이 주교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좋은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짜증나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가보십시오. 당신 이렇게 살아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살아서 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아들이 멸망을 당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서 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아들이 절대로 멸망당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 대화를 하고 난 뒤에 가끔 이제 이 얘기를 아들에게 해준 겁니다. 그때 어머니 마음에 이 말이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게 사실은 주교가 짜증나서 한 얘기인데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눈물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고 내 아들을 건져내시겠구나 정말 네. 하나님께서 이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을 많이 위해서 끄적거리셔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큰 초석을 세우는 인물로 세우셨으면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줄 것이 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도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서 손을 놓지도 않고요. 포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할 때 그거잖아요. 마귀가 자기에게 다가올 때 너희는 먼저 기도하라 그러고 사탄을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맨날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강조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고 사탄을 먼저 맞이한다면 사탄과 싸우는 게 내 자신이 되지만 내가 만약에 사탄이 올 때 내가 기도한다면 싸우는 자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탄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다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그 부분이 물론 내 책임이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예,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커가지 않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그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우리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 우리가 놓지 않고 우리 또 자녀들에게 이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다시 나눌 거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특별히 이 두려움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보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이 모든 이 복음의 사역의 힘과 근거와 대응들 저희가 이 6절과 7절 말씀, 8절 말씀을 통해서 네,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을 어떤 영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영으로 함께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진리를 통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불안함은 왜 불안하죠? 여러분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모르니까. 사실 모르니까 불안하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 일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 힘들게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그 불안함의 정체를 어떻게 보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위해를 주고 위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우리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대단한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드러나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특별히 이제 3장에 보면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맹이를 치료하고 난 뒤에 그거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종교인들이 그를 둘러싸가지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풀려날 때에 풀려날 때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죄인으로 갇혔다가 이제는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죄인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증인으로서 그들 앞에 승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죄인으로서 묶여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반대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는 반대로 그들이 그들을 가르쳤던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라 반대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죄인된 자가 이제는 증인된 자가 되었고 이제 핍박하는 자들이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진리가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고 그 진리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서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누가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때 성령이 거기에 임할 때에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있는 예배의 처소가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참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우리가 같이 나누는데 에베소서 1장 네. 16절부터 쭉 이하의 말씀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능력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이 지혜와 계시의 능력 깨달음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저희가 알려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알려주었던 받아 누리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사를 물려받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 안에 이미 부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야, 엄청나게 대단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감동이 없네. 큰일 났네.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소망도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부활 가운데 주셨던 그 부활을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의 교회잖아요. 각각의 그걸 알려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모두 부모님들이요, 아버지 어머님들이시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담대한 자로 키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얘기를 좀 같이 마지막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자녀들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또 제자를 만드는 제자하는 자, 네? 네, 그리고 이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가 부모님과 이 불을 받았잖아요. 히브리어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히브리어에서 율법을 말하는 말이 네, 토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라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토라. 네, 안 들어봤으면 이제 큰일 나요. 네, 교회 생활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그런 건데, 네, 율법은 토라라고 그래요. 부모를 호라라고 그러고 선생을 모라라고 그래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지금 말이죠, 그렇죠? 네, 토라, 호라, 모라. 그 전부 다 이 세 단어가 동일한 어구를 갖고 있습니다. 야라라고 하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심성을 던지면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던져서 알려주게 하는 것이 딱 나타나는 게 토라예요. 그러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던지는 자들이 뭐예요? 뭐라? 인? 선생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가정 안에서 뭘 던져요? 하나님의 심성을 던지는 자들로 호라로 존재하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토라를 받아서 던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성이 무엇인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길들이 무엇인지 각각의 자녀들에게 던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안에다 넣어주셨고 여러분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이 토라를 던지라고, 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자유함이 무엇인지, 예,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 알려주라고 여러분을 세워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오늘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토라가 그들에게 던져지도록 세워진 자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 위대한 사랑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 생명의 법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던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들 안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네, 생기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네, 잘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거짓이 없는 이 신앙을 보이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명의 복음을 이어가고 또 이 복음 가운데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네, 이 온전한 진리 가운데 우리 부모들이 모든 자녀들을 네, 명품 믿음을 가진 네, 명문 가문으로 이어가는데, 그걸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네, 말이 끝나지 않네요. 주여, 써놨는데 써놨는데 읽으면 되는데 주여 이게 안 되네. 아니 이거 커트해야 되는데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토라를 자녀들에게 던지셔서 여러분들 각각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이 생명의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데 부름받아서 사용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도 키워가시기를 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네,